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떠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틀로 역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철저하게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상태,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는 용서와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루트, 또 다른 방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마치 수도관이나 혹은 전기관, 다른 관이 막혔을 때 더 이상 그 루트를 통해서는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고 물을 공급받을 수 없을 때 또 다른 루트를 우리가 개설해서 물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이 아니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것 외에는 죄인이 의와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태어난 다윗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이 원리를 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여겼던 할례를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할례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치고 증가하는 표시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만약 육체를 신뢰한다면 자신도 결코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신앙 이력을 열거했었죠. 그때 열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배경 가운데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유대 교사들은 믿음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할례 문제는 그 당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바울이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11장에 가서야 14년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서야 그 다음에 할례의식이 행해진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4장 11절에서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것이다, 인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방인과 같은 그 상태,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인 유대인을 말할 것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관한 한 전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12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전형과 그 모범적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다음에 다시 재차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꺼내들면서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상관성 안에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각각 보시면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14절에 약속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언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주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원리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가리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아브라함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서 따지자면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상속받는 것은 세상을 상속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누가 상속받는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와 세상의 상속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창세기 15장을 예로 들었지만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했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가 과연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몸에서 날 자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땅을 나의 소유로 받을 것을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된 짐승들을 둘로 쪼개 놓죠.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해질녘에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기 저주적 맹세로서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겠다. 그러면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결국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죠.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세상에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완고했습니다. 바로가 더 고역을 심하게 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시종일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뭘 가리키는가? 제가 이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세상은 극단적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인데 성경은 신자를 가리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킨다기보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부패된 세상, 타락한 세상, 멸망당할 세상을 가리키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는 세상,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이 아닙니다. 비록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고 아담 안에 저주받아서 타락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세상,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 세상, 마지막 날 신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바로 그 세상,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지금 언급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동질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 곧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음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이 두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세상,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율법에 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 보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율법에 두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가 세상을 상속하게 된다면 장차 올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아무 의미 없는 역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최초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섭리해 오신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워진 세상, 오는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믿음의 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된 세상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언급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율법을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 4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지파 족장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할례라는 주제를 끄집어 들었고 이제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로 상속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심각하게 오해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펼쳐놓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이하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앞서 제가 요약했지만 율법은 언약이 주어지고 난 다음 4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어졌고 특별히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무조건적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말지가 결정되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믿음으로 받으면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대로 율법은 언약이 가진 무조건적 성격과는 다르게 조건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율법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그러죠. 그래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적어도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바대로 율법은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은 43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왜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사람은 율법만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도 모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인도해드리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사전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죠. 율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와 언약을 맺을지 말지 그때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물론 완전한 의미에서 약속은 아니겠죠. 완전한 의미의 약속은 오는 세상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적어도 구약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적어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이었으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언약을 맺기 전에 사전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결과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지 말지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언약과 율법,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언약, 율법,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사실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는 구조로 되어 있지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하면 율법의 가치와 율법에 가지고 있는 본성인 의로움은 영원하지만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은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약속을 받게 되는 시가 올 때까지 제한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제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장 24절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전에는 모학선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초등교사 혹은 사실은 가정교사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 똑똑한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로 삼고 난 다음에 그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관리를 했던 학자였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똑똑한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을 교사로 세워서 자신의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그 아이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가정교사였습니다. 이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가 될 때까지 가정교사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는 그 역할을 끝을 내는 거죠. 바울은 초등교사와 같이 율법의 역할과 권한도 일정 시기까지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 말을 오해하셔서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의미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6장 또 8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선은 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게 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그리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너는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바를 아무리 원해도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그래서 너는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구하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존재, 그야말로 달달 볶는 존재가 누구냐?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학원들 중에 말이죠. 미국에서 공부를 해도 토플 점수를 잘 내지 못하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어학원에는 얼마나 사람들을 달달 볶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점수를 내게 만드는 그런 어학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지요? 단지 학생들을 힘들게만 하기 위함이 아니죠. 결국은 토플 성적을 더 잘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 안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신 루트로 찾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도덕법만이 아니라 의식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법이나 정결규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살을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우는 이런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불타는 진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의식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율법에서 철저하게 절망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 도무지 지켜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때까지만 자기 기능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3장 25절에서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더 이상 그런 기능으로서 정죄하는 기능으로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기능으로서의 율법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신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반응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악상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이런 상태로는 나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요 진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 약속에서 우리를 몰아내거나 우리를 다른 데로 내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말해서 은혜에 의해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한 채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한 채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수준에 스스로 이르러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율법은 더 잔인하게 우리를 혹독하게 다룹니다. 율법은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못된 성품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 그리고 교만에서 나오는 모든 시도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곁에서 충고를 해도 그 충고를 따라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은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힘과 열망은 불어넣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율법은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더 험악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더 치열하게 더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실상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보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입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율법 앞에 부딪히면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신의 죄인됨만을 확인하게 되고 죄책감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율법과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안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크게 부딪히지 않고 난 다음 믿음의 의로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언제든지 간에 율법이라고 하는 실상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율법 앞에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 15절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과 낙심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율법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보여줄 뿐 그것을 맞이할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줄 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제시하고 너에게 힘이 있으니 내가 제시한 바를 네가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정작 제시는 하고 보여주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 진정한 복에 왜 참여하지 못하지요? 정작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율법은 이런 우리의 연약성을 절대로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려 오면 할수록 더욱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미 살펴드렸죠. 3장 19절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본문 15절에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짓는 죄 자체만으로는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없고 죄인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너에게는 어떤 힘도 능력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밤 12시가 되면 통금이 있어가지고 다니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짧은 치마 못 입었죠, 그죠? 경범죄에 걸리게 되죠, 그죠? 또 머리도 길게 기르면 경범죄에 걸려가지고 사거리 한 곳에다가 새끼줄로 쳐놓고 머리 긴 사람,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 거기에 한 30분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에 있다가 풀려나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지금 보면 참 웃기죠, 그죠? 인권을 유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왜 일어났죠? 그런 법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근거로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이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죄를 성립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사로잡혀가버리고만 멸망당하고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라는 이런 말들은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드러내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단절되고 맙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율법의 용도를 이처럼 곳곳에서 강조하고 설명하는가? 인간은 워낙 목이 곱고 마음이 완고해서 웬만해서는 교만한 목이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한 목은 율법이라고 하는 칼에 의해서만 꺾이죠. 생선 포를 뜨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부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칼을 듭니까? 조그마한 칼을 들지 않지요. 거기에 걸맞는 큰 칼, 날카로운 칼을 들지요. 왜 율법이라는 칼을 꺼내들었는가? 인간은 매우 완고하고 인간은 매우 목이 곧아서 율법이라는 칼 이외로는 우리의 교만한 목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야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냐의 여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율법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겉모양이 어땠든지 간에 수천 년이 흐르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일관된 원칙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일관된 원칙은 무엇인가? 경건치 않고 불의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따라서만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이 원칙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원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은혜로만 구원받는 원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 언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가? 원칙을 두 가지로 제시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언약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이 이유는 언약 그 자체로는 구원에 이르는 일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힘이 부족해서 율법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생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러지는 길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전에 노아도 그가 의인이라는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가 의인이라는 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련하신 구원의 길은 율법을 통한 길이 아니고 약속과 믿음을 통한 길이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행할 능력도 없고 오직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미 정죄 아래 있고 이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율법은 이런 우리를 정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고 지켜지지 않는 요구에 따른 처벌만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합니까?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의가 주어져야 된다면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등하면 아이패드를 사주겠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항상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세 번째였어요.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믿음만 가지면 불의한 자,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율법의 위로는 의로울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의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왜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게 어렵지요? 이성적으로 이런저런 뭐 원칙을 정해주고 묵주를 열 번 돌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라든지 아니면 기도 생활을 매일 빼놓지 않고 3년 동안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원칙을 제시하면 아마 설득력 있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웬 황당한 소리냐.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죠. 왜 믿는 것이 그토록 힘든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처럼 율법주의적인 가르침과 지침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율법의 의미와 결합된 도덕적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데 완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도 완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고한 심령을 율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 본성과 반대돼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이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16절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가? 아브라함의 씨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공유하면 되는가? 우리에게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율법은 어느 정도 인간의 본성의 빛에 의해서 알려지고 인간의 자연적인 양심과도 일치합니다. 어느 정도 본성의 빛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나라와 민족이 없죠. 그죠? 그러나 탐심이 죄다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말은 이처럼 뚜렷한 것은 드러났지만 뚜렷하지 않은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떠한 길을 갖고 있는가 하면 뚜렷하게 드러난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욕도 그 다음에 탐심도 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합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바울이 언약을 설명하고 율법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과의 상관성 안에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유효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도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한 명제는 말할 수 있고 또 죽기 전에 무엇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모기 소리로 작은 소리라도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심령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분명한 원리를 사실상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누가 의로울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의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분명한 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복음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존재여서 웬만하게 율법으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는 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설사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늘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요 여기저기 다른 어떤 방식으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라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완고함과 연약함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원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분명한 봉의 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언약과 율법과의 상관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 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분명한 칭의의 복음을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과 원리를 따라서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분명한 도리를 가지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성화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